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2022년보다 7.7%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동안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백약이 무효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아기 울음소리를 되찾기 위한 방법 과연 없는 건지 이 시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인과학 박사십니다. 이상님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그리고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그 합계 출산율 0.65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수치상으로는 좀 잘 와닿지 않은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송다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적정선, 인구 적정선을 한 2.1 정도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최근에는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한 1.4 정도는 그래도 유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4명을 낳아야 된다.
그렇죠. 네네. 저희 합계 출산율 이제 그 1000명당 계산하는 걸로 하면 그런데 지금 거기에도 한 2분의 1에도 이제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네. OECD 저희가 이제 평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1.58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지금 전체 한 뭐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면 한 12에서 한 12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네. 이런 데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이제 압도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이제 23만 명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구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하면 이제 국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 2001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때가 한 56만 명 정도인데요.
아.
그때 기준으로 정말 절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56만 명을 낳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의 반 정도니까 굉장히 네. 급격하게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여쭤볼게요. 합계 출산율 하면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나와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은 1000명당 몇 명을 낳는 건가?
그러니까 그거 이제 조출생률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거고요. 지금 네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그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평생에 걸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몇 명 정도인가라고 네.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합계 출산율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난해 있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는 게 여성 한 명이 가임기 간 동안 평생 낳을 아이가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명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지난해 4분기는 0.6명까지 떨어졌 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이상민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송다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OECD 국가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 출생률이 아주 현저히 낮은 거죠.
네, 뭐 네. 엄청나게 낮고요. 저희 인구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예는 나온 적이 없고요.
네.
기록상 한번 있었던 게 이제 동독이 통일됐을 때 동독 네. 지역에서만 0.77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년 정도 나오다 떨어 한번 저점이. 네. 그랬고요. 이 소리는 뭐냐면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됐을 때 나오는 숫자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이라도 이것보다 높게 난다 얘기하는데요.
네.
OECD 평균보다 낮다? 절반 수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인지 한번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는 연령대 여성이 100분이 계십니다. 그럼 아이를 몇 명 낳을까요? 합계 출산 0.7이면은? 100 곱하기 0.7 하면은 70명을 낳겠죠.
네.
네. 30명 정도, 30년 정도 또 지나가지고, 네. 요, 그 다음 세대는 몇 명이 태어날까요? 70명에서 0.7을 곱하면?
77에서 4.49. 49, 네. 네.
50명 정도 태어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면 70명 중에서 절반만 여성이죠. 35 곱하기 0.7을 해야죠.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 한 25명 그런가요? 정도가 되죠. 근데
네.
아니에요. 100명이 25명을 줄어든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에요. 남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 200명, 살아 200명 인구가 한 세대의 반만에
네.
25명으로 줄어드는 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입니다.
한 세대가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명으로 쳐서요.
보통 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나요?
네.
지금?
네. 아. 그러니까 이 세대가 손주가 네. 200명이 손주를 25명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 수치는 엄청난 수치죠. 지금 우리가 숫자로만 이해를 하니까 네. OECD의 절반 수준이다. 뭐 세계적인 유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실 멸종을 고민해야 될 수준의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멸종이란 표현.
아 이거는 진짜로 어떤 종이 아니,
인구 소멸까지 하지 멸종이라면 종의 기원에서부터 예. 출발해서 아니, 다시 예.
어떤 종이 이 정도 학계 출산율을 가지고 있으면요 네. 몇 세대가 안 가서 멸종 위기를 고민해야 되는 종이에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교수님.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제에서 이제 그 광복을 한 이후에 1949년에 인구 총조사를 처음 했을 때 네. 2,019만 명 정도였어요.
인구가.
네네. 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3천만 명, 그다음에 네. 1985년에 4천만.
네.
네. 저희 이제 우리가 이제 85년도 정도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부흥하기 시작한 시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인구가 이제 5천만을 넘어서 네네. 현재 이제 5,200만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오게 될 그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접근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1994년생이
네.
그 태어난 게 몇 명이 태어났냐면 7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주로 우리나라가 지금 여성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이제 한 31.6세 정도가 되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막 결혼할
네, 막 때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막 23에 너무만 매몰됐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3만 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0.72, 0.65 이걸 갖고 계산하게 되면 너무나 이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1994년생 72만 그다음 1995년생 71만 5천 이때만 해도 벌써 한 1.6대 정도로 떨어졌어요. 합계 출산율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가 맞이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아이를 조금 더 낳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는 좀 다른 미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
네.
사회의 환경이 조금 더 아이를 낳고 싶게 하는 환경.
네.
그다음에 믿음직한 환경, 좀 불안함을 좀 줄일 수 있는 환경을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지금 다 위기 상황만 얘기를 하니까
네.
마치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도 시간은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추세적으로 91, 2, 3, 4, 5, 6년까지 계속 그 어떻게 인구 태어난 숫자는 점점 줄어든 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94년생, 95년생이 가장 이제 결혼을 많이 하는 연령대로 네네. 접어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94년, 95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이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뭐 한 5, 6년, 그 다음에 네. 10년 이렇게 좀 숫자를 본다면
네.
지금 저희가 너무 이제 23만 하는 순간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충격을 받아서 정말 소멸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회는 정말 유기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총체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 환경과 정책을 바꿔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유연한 접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큰 틀에서의 접근 네. 방법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
아까 우리 그 이 박사님께서 동서독 통일할 때 그때 199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92년? 92년?
네, 그때에 예. 통독할 때 독일 동독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이제 극격히 떨어져서
네,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그 정도 수준인
네,
거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더 출산율이 낮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심각해 보이는데 자 우리가 적정 인구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게 적정 인구예요?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박사님?
네. 좀 약간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첫 번째 저점형 네. 인구라는 게 우리가 인구 규모를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하면 학계 출산 2.1명으로 가야 되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2.1명을 유지하는기는 어렵 그 말이 사실 실현하기 힘들고 그리고 단지 규모가 유지가 되는 것이 과연 적정일까 네.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래 경제학적으로 옵티멀 파퓰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한계 생산 체감이 좋지 이런 겁니다. 인구가 계속 많아지면 너무 많아지면은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생산성이 더 떨어지고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경제학적 그래프 같은 거예요. 이걸 인구에 적용을 해서 인구 어느 정도까지 많으면 되냐 인구 폭발하는 식의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 개념은 나중에 다시 발전이 돼가지고요.
네.
사회가 안정 복지와 교육이 지속되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의 인구가 어디냐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리적으로 계산해서 몇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지만은
네.
우리가 어떤 식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목적을 하면서 그 우리가 계속 복지와 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 설정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근데 그것이 뭐 1.4냐, 1.6이냐, 1.3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떠나서 지금 너무 낮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정 인구를 고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산율도 거의 초저출생 국면이고
네.
또 이제 통계 나온 거 보니까 해외 유입 인구마저 지금 순유출로
네.
돌아서서 자연 감소에다가 해외 유입 인구마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우리 이상민 박사님께서 이제 세대별로 어떻게 되는지 아주 극단적으로 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송대현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네네.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적정 인구에 대한 그 수가 합계 출산율이 어딘지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 안 낳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두 세대가 지나면
네.
세대를 뭐 30년으로 봤을 때
네, 네. 네.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인구 적정선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님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1.4일 수도 있고 1.6일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농경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조업 사회도 아니고요.
네.
지금 AI 시대 정보 산업 사회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구가 사실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진짜 적정 인구가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을
네.
저는 고민해야 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1985년도에 4천만 그다음에
네.
이제 2012년에 5천만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우리는 그때는 경제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팽창한다고 저희가 그렇다고 6천만, 7천만 억까지 갈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는 어디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고민이 돼서요. 태어난 아이는 국가가 정말 잘 키워내겠다.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큰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를 해왔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시작하고 합의들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만
네.
계속 이렇게 너무너무 위기론 쪽으로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기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으면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지대겁을 먹을 수
지대겁을
있을
먹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이제
네.
아까 동동 얘기하셨는데 결국 서독하고 동독이 통합되면서 이 사회 내가 살았던 사회가 안정적이지 않구나 불안하구나라고 했을 때 정말 최저치를 찍었고 다시 통독하는 과정에서 사회 안정을 찾아가면서 다시 그게 복원.
지금 독일은 학교 출산율이 1.3
예,
정도
나와요.
예,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인구학적으로 예측하는 거는 중요합니다만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우리의 적정 인구 선과 이 전반적인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좀 통합적으로 좀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자, 저출생이 계속되면 맞닥뜨리게 되는 사회적 문제들 어떤 게 있을지 이상민 박사님께서 조금 더 짚어주실까요?
네, 경제 네. 인구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냥 인구 사이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작년에 58년 개띠라고 하는 베이비 부모가 처음에 노인기로 전입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점점 굉장히 큰 세대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가 노인기로 진입을 하면서 노인 인구는 앞으로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 받쳐줄 수 있는 밑에 젊은 친구들이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구 규모가 주는 문제,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자꾸 경제적인 얘기, 여기가 좀 경제쇼긴 한데 경제적인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노동력이 부족해서 경제 성장량이 둔화된다. 그리고 재정에 불균형이 생긴다. 경제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인구학자로서 진짜 고민하는 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이것이 단순히 그런 인구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굉장히 크게 훼손시킬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고부가치 산다고 간다는 소리는 이제 결국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한 노동력도 부족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혁신 기업들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수출을 하고 하지만 내수를 하는 기업들은
네.
혁신도 힘들고 네. 또한 내수 시장도 줄어들면서 산업 간의 격차도 커지고요.
네.
또 이거 더불어서 지방 소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 될 겁니다. 또한
네.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심해질 거고요.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이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굉장히 구조화될 거예요. 여태까지의 갈등은 성장기의 갈등은 우리 성장의 배분, 베네핏을 어떻게 배분하냐 문제였으면
열매를 누가 인제는, 네,
인제는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네. 어느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부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교사 수를 줄여야 되고요.
네.
아, 좀 예를 하나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23만 명이 작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숫자는요, 지방,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적습니다.
네.
이 소리는 뭐냐면은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그래요? 23만이 예. 안 되나요?
네. 이 소리는 뭐냐면 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안 해도 전부 수도권 대학을 가겠죠. 그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이 무너진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너진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인원을 먼저 줄여야 돼요.
네.
이것을 단순히 학교를 조금 폐합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이즈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갈등이 굉장히 증폭이 되겠죠.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사이즈가 작아지고 축소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구조적인 갈등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인구 문제를 한다는 것은 나라 경제 격대의 문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훼손될 수도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는 더 가난해지고 더 고단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안전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뭐 금융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금융시장의 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미래의 예측이라서 또 우리나라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네.
설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외국의 고령화 사례를 대서 연구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건 고령화가 완만히 진행이 된 선진국들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확실한 것은
네.
앞으로 노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돈을 쓰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잖아요. 노인분들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네.
그 소리는 저축률이 낮아집니다.
네.
저축률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자율이 고정이 되면서
네.
정부에서는 통화 정책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또 다른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는 정부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 재정 사업을 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네.
수요가 없어지니까.
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역량이 점점 약화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격차가, 계층 간 격차가 훨씬 더 커질 수도, 불경기 속에서 격차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거 말고도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슈 중에 하나로 돌아올 것은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 지금의 노인분들 말고 앞으로의 노인분들은 고도 성장기에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많고 자산이 어느 정도 계세요. 소득이 없어져도 자산은 계시는데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이란 말이에요. 네, 네.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이분들의 돈을 어떻게 쓰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금융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새로운 이제 금융적 대안들도 나올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산 신탁이 나오고요. 네. 요즘 광고가 좀
요즘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사회 체제 전환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좀 더 복잡해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간다면은 네. 금융에서는 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네, 네. 이 고령화 한국뿐만 아니라 이 고령화라는 것이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에 나온 거잖아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고령화가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축률도 하락하고요. 뭐 연금이라든가 보험 시장은 좀 다르게 또 성장할 수도 있고 네. 어쨌거나 초저출생에다 고령화가 이게 맞물리면서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도 커지고 일단 정부는 당장 조세 수입은 좀 감소할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들면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런데 또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는 더 많아질 네, 것 같고 예. 참 어려워. 예. 이게 그 저출생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 한두 가지 문제를 짚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게 정말 급격히 줄어드는 거. 사이즈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속도도 문제 아닙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다른 나라들도 네. 저출산 추세 사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이 1.58이다라고 얘기를 네네. 하는 거는 적정 기준으로 얘기하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고령화 속도 빠른 문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가 준비하고 조정하고 네. 다시 이제 조율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시간을 두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네. 그렇지 않다는 문제가 있죠. 저희가 이제 고령화율 얘기할 때도 뭐 프랑스가 100년에 걸리는 일을 우리가 20년 만에 해냈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그게
거죠.
그게 좋은 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90년대 초반인가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서구 유럽 이렇게 가보면 아이를 그때 낳지 않아서 결혼도 안 하고 낳지를 않아가지고 해외에서 이민 온 사람들한테 아이를 넷을 낳으면 전체를 다 그냥 생활비하고 학비고 다 준다.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저출산 대책을 좀 시작한 게 좀 늦지 않았나요?
네.
아니면은 그 애초에 그 당시부터 저출산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통과됐고요. 네. 그다음에 2006년도에 우리가 말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전부터 사실은
그때 아까 출산율은 어느 정도였었어요?
1.18이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위기 경고등이 그때 켜졌다고 인지를 하고 들어간
그때가
건가요?
그때가 2000년 초반이고요. 제일 네. 낮았을 때 2005년도에 1.08.
그런데 그 전부터 예. 인구학을 예. 하셨으면 예.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계속 얘기 옆에서 안 하셨습니까?
아, 전 그때 석사 대학원생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네. 노티스를 못했었던 이유 중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했었던 2.1에서 떨어진 게 네. 1983년도입니다. 아. 굉장히 오래전인데 네. 계속 우리 이제 아이 둘만 낳아라 네. 낳지 말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했고 그거를 이제 포기한 게 1995년에서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게 대응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왜 그랬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인구 밀도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에 인구가 과밀집되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있죠. 네.
우리가 살아가게 됐을 때 보통 네.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다. 아니면 주변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진다. 아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체감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됐던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인구 밀도로 이제 좀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이 얘기가 맞지만 네. 지방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이 인구 밀도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네. 그 K 저기 514명이에요. 네, 그런데 네. 서울이 네. 15,551명이고 네. 수도권은 2,195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은 전국 평균의 30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왜 이렇게 늦게 대응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팽창 시기를 거쳤고 네. 그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네.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정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곳에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소멸된다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 못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박사님.
좀 여기서 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네. 우리 학계 출산율이 대체수준을 넘은 게 84년 이하로 떨어진 게 그런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어야 되긴 하는데 하나는 그래도 인구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네.
엄마들이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인구가 느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부담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때 80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출산을 하나의 비용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경제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네.
그런 비용의 측면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 우리의 인구를 어떻게 받는 경제적으로 보면서 계속 뒤를 밀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일이 중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중국에서 이 자기들이 이미 불이 켜져 있는 한자리 정책을 계속 늦게 폐지하는 게 경제발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왜 정부에 놓쳤을까를 봤을 때 우선 우리 철학이
네.
인구를 경제요의 하나의 경제성장의 하나의 하위 요소로 바라봤던 게 그렇게 우리 사회적 문제의식을 못 갖게 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이상님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아무래도 출생을 하려면 우리 사회 여건상 이제 혼인을 하는 경우에 출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혼인 건수가 조금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나 그래도 역시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갖지 않는 이른바 뭐 딩크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혼인이 출산율로 딱 이어지는 공식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출산율 하락의 핵심 요인은 네. 우리가 둘째를 안 낳아서고요. 지금 2010년경을 겪으면서부터 핵심 2005년부터의 핵심 원인은 결혼을 안 하는 거였는데 네. 2010년 15년을 경험하면서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안 갖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 문제를 꼭 결혼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지금 문제는 청년들의 생애과정 전체가 중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학업을 마친 다음에 일자리를 갖고 독립을 하고 자기 짝을 만나서 가족을 꾸리고 그다음에 첫째를 낳고 그리고 둘째를 낳는 이 전반적인 구조가 지금 멈춰 있는 게 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째아 정책, 결혼 정책, 둘째아 정책이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통합적 관점에서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송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추세를 봤을 때 그럼 출생률이 반등할 여건이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출생 아수가 급격하게 늘 거다. 이거는 사실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근데 네.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추세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 황금 돼지의 때
네.
아이를 낳는 게 조금 더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앞으로 나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나으려는 경향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가 좀 믿음을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오늘 이제 94년생 얘기를 하는데 여기 경제 출신이지만 꼭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 친구들 특징이 이제 책이 90년대생이 온다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Z세대라고 그랬고 이 친구들이 이제 혼자만의 방을 가진 첫 번째 세대입니다. 아, 저만 해도 네. 정말 뭐 저희 집은 4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같이 자고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공동체 네. 의식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뭘 합시다라고 하면은 같이 이제 뭉쳐서 했었는데 94년들은 드디어 혼자만의 방을 가졌고
나만의 방.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워라벨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개성이 굉장히 강해서 네. 지금 이제 이상희 박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생애 주기를 쫓아가지 않는 네. 세대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아이를 낳아라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를 낳겠다 아니면 낳고 싶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네. 이 정도면 아이 낳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뭐 시간 정책이라든지 네. 보육 서비스라든지 뭐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 같은 것들이 아, 이 정도면 때. 됐구나라고 네. 하는 좀 믿음을 주게끔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 세대에서 에게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테니 연금이 줄어들 테니
아기를 낳아라 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야 된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조금 더 보여준다면 네.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 하나씩 조금만 더 들여다 볼까요? 네.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청년들이 생애과정을 이행하는데 장벽들이 너무 많아요.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네. 사교육비 문제 네. 이런 장벽적인 요소들 생애 그리고 비출산 아이를 낳고 기른 데 대한 비용의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더 가면 그런 구조가 있는 거고요. 전 본질적으로 갈 때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산율 비용이 올라가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이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 비용을 줄여주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것인가?
예.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저는 거기에 전제가 하나 있는 게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우리의 그 수요가 네. 일정하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지금
네.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거 자체가 지금 낮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이를 낳겠다는 예. 생각 자체가.
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가족의 효용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를 고민해 보면은 이 친구들이 IMF 이후에 우리 경쟁 사회가 되고 그리고 네. 사교육의 경쟁 속에서 성장기를 보낸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을 때부터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아이는 공부만 하면 되고 엄마는 뒷바라지만 하면 되고 아빠는 돈만 벌어오면 되는 그렇게 가족을 변했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가족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가족의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족의 효용성, 따뜻함, 정서적 친밀성 이걸 느끼지 못하고 성장기를 보냈 으니까 가족에
대한
수요가
내가 가족을 꾸려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가운데,
거죠.
이 힘든 가운데
이 힘든 세상에 예. 또 아이를 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예. 드는 거죠.
저는 본질적으로 네. 우리 가족 대한민국의 가족이 행복한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송다인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전적으로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네.
기성세대 청년들을 타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회를 줄지 미래 세대에 어떤 기회를 줄지 우리 가족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도 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 예. 그러면서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이 있던가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서울 뭐 집중, 수도권, 과밀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너무 집중되고 너무 경쟁되고 하고 집값은 비싸고 모든 게 다 힘들다고 하는데 주요 선진국 대도시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네. 우리보다 단위 면적당 집값이 훨씬 비싼 것도 있고 훨씬 힘들게 살고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유독 급격히 저출생으로 가는지가 참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게 저는 일자리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우리나라가 네. 대기업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요. 아이 를 낳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좀 넉넉한 집안은 아이를 좀 일찍 낳기도
네,
하고 다자녀인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기업이 지금 한 14% 정도 아,
전체 일자리 중에서.
그런데 OECD는 평균이 몇이냐면 32.2%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 숫자로 보면은 반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공교롭게 대기업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과 출산율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MF가 진짜 우리나라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용 유연화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비정규직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안해진 상황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부모들은 결국은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목맬 수밖에 없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좋아야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준비를 초등학교 4학년 더 나아가서는 태어나서 한 6살 정도 되기 시작하면 영어 교육 같은 것들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사교육비가 있으니까 그거를 벌기 위해서 모든 부모들은 밖에 나가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악순환처럼 좀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사교육 지출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그런 입시 경쟁이라든가 사교육 경쟁도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대기업도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 정말 소수의 전문직 그래서 우리가 의사, 변호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뉴스에서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입시반
이런 게 왜 만들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 정보 사회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부가 가치와 관련된 그 산업이나 직종은 상당히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꽤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분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차지하는 일자리 시장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갑자기 확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중소기업이라든가 다른 그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동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무슨 대책 아니면 그 고용주들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도 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들었어요. 자, 이상님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저출생 해법으로 근무 시간 줄여보자 이런 방안도 거론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 4일제가 이제 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뭔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가족 간의 연대 행복감이 생기고 이러면은 가족의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어지간한 한번 아이를 낳아볼까? 가정을 꾸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제 저출산 정책 워낙 타박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인터뷰에서 어떠한 이제 그 젊은 부부에게 젊은 이제 어머니에게 워킹맘인데 그날에도 어떤 정책이 좀 그래도 좋았던 건 정책이 있지 않을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50시간 근무제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야근을 안 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이 정해지고 아이들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가정일이라는 것과 무엇인지를 좀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 정책이 저출산 정책이 아니에요. 근로정책이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주 4일 근무제도 좋은 근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도 격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격차.
격차.
그 경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격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주 4일제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혹시 이 정책 때문에 좋은 직장은 더 좋아지고 나쁜 직장은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격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쟁 사회라는 압박이 다시 커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생각할 만한 정책이고요. 하지만은 올해 좀 다른 사회적인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무 시간 줄여서 저출생 문제 해결한다고 하니까 또 자영업자분들은 반발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분들이 그게 쓰기 힘들다는 게 있고요. 실제로 주 50시간 근무제를 하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그런 경험도 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그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쪽에도 그 지원금을 좀 확대하거나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이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 이제 말씀을 했는데 네. 그 얘기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가 되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또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셀프 임플로이드로 이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의 어쨌든 생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들어보셨겠지만 35시간 아마 주 4일 근무가 네. 프랑스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35시간까지 가는 거가 저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 52시간 네. 근로시간 상한제를 우리 2018년에 도입을 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생활시간 조사 1999년부터 시작했었던 94년부터 시작했던 거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로 2018년 이후에 남성분들이 집안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평일에는 아니지만 네네. 주말에는 벌충하는 그러니까 네. 하는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네. 교육 수준을 보니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네. 일을 나누는 형태가 네. 나타나고 저는 사실은 저출산 문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일도 하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려면 정말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가정 양립이 같이 갈 수 있게끔 하고 남성들이 좀 같이 그 집안일도 같이 하는 분담을. 그런 구조. 네. 이 구조가 간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전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렇죠. 있다.
남성들이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거의 그렇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여성들이 좀 출산할 수 있는 용기가 더 네, 생기지 네. 않을까? 아니 그냥 저 왼쪽 아까부터 두 분 다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추가를 예, 하자면 해외 사회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육아휴직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육아휴직 네. 되면은 이제 거기 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보험 네. 포함이 안 되는 자영업자라든가 비정규직들, 셀프 아니면은 프리랜서들은 포함이 안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 뭐 출산 전후 휴가 이런 급여 같은 게 다 이제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가입이 있지 않으니까 네. 안 되고 있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가족 연금, 가족 기금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돈이 거기서 나오면서 지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 가족 기금은 요즘 최근에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원래 기본이 정부와 기업들이 또 이렇게 같이 도네이션 하는 그러면서 만든 기금이에요. 네. 사회적 책임을 같이 진 거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민해 볼 때 지금 무슨 부모 보험이라든지 다른 재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좋은 사례들은 다 갖다 쓰면 좋겠는데 네. 이게 이제 재정의 문제도 있는 거고 한 번에 확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무리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근데 예. 제가 보기에 이제 네.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저출산 문제 이제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대기업 정규직은 육아휴직 어느 정도 사용하고
네,
있거든요.
네,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진짜 자영업자, 프리랜서들, 그다음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분들이 이제 포괄이 돼야 되는데 네. 이분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보험 방식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의료보험 쪽, 건강보험 쪽으로 좀 이동을 시키거나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네. 부모보험이라고 하는 또 그런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네. 이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니까 포괄 범위를 전체가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의는 이미 네. 9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계속 됐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이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는 뭐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좀 작았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의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서 재원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변화시켜서 더 좀 취약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육아휴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썼다 많이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OECD 대비를 해보면 한 3분의 1 정도 가족 이제 OECD에서는 크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 세 가지 정책으로 시간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로 해서 가족 지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네. 그 산출을 해냅니다.
아.
근데 그 산출을 해낸 것을 합쳐서 조사를 해보면
네.
뭐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가장 많이 쓰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네.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족 지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만 계산을 해보면 전체의 한 아동에게 나가는 거 계산해보면 한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더 나가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사실 1, 2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현금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아동수당 8세 미만까지 지금 네네. 가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8세로 했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는 게 이제 일반화되면서
네.
만 25세까지 미만까지 늘리고
늘렸어요.
비용도요. 오, 네. 제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놀란 게 한 25만 원 정도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정말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됐는데 실제로 그 실체들을 이제 그 분석을 좀 해보면 2016년 제3차 그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 계획이 들어가면서 주거 지원이라고 하는 파트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네.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저출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정말 사회복지 문제고 주거 관련된 정책으로 예산을 빼야지 여기다가 다 합쳐서 뭐 저출산과 조금만 관련 있으면 모든 거를 다 합치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이 실제 들어간 예산보다 너무나 과대 계상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각 국의 그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가용 범위를 좀 정해놓고 이게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놔서
그렇습니다.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해봤는데 네. 그 출산 문제를 이게 돈으로 재정적으로만 접근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어느 이상 늘리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출산율을.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생기는데 이 출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또 어떤 해결책도 사회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박사님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지지난주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보도가 안 됐는데요.
네.
재미있는 게 이 제목이 뭐냐면은 왜 가족 친화 정책은 출산율을 올리지 못하는가예요.
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OECD 국가들이 가족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출산율은 지금 최근 곤두박질 치고 있다.
네.
대표적인 한국을 들은 거예요.
네.
안 낮다고 하지만 옛날보다는 수십 배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네.
출산율이 왜 떨어지고 있냐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서 거기서 주목한 게 다른 것들이 더 많은 설명에 강한다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은 부모가 자식하고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네.
절대적으로 이것이 나쁘게 나옵니다. 숙제를 봐주거나
네.
숙제가 얼마나 많은가 아니면 또
졸업
청년들이 독립을 한 다음에 파트너와 어떻게 같이 살고 있는 비율인가
네.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비율을 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저출산을 더 추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격차가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격차가 커지면서 경제적 교육을 통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죠. 더
네,
인텐시브한 페어런트 그러니까 굉장히 또 압축적인 이런 양육을 하려는 게 점점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네.
출산율이 떨어뜨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거 지원을 해준다고 한 달 100만 원씩 5년 동안 해주면 6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래도 5년 동안 집값이 1억이 오르면은 효과 안 나타나요.
네.
반대로 지금 양육비를 줄이고자 해서 많은 지원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돈들 사교육비로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당에선가 뭐 월 100만 원씩 뭐 스무 살 될 때까지 지원해 준다 그랬더니 그 지나간 여성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걸로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 얘기 안 나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인식이 지금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비용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보육 보편 보육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20만 원씩 줬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단지에 영세 미술반이 생겼어요. 네. 이게 20만 원이었어요. 지금 저는 네. 이 지원을 늘어주는 것과 함께 우리 일반적인 정책, 일반적인 네. 뭐 주거 정책, 일반적인 네. 교육 정책, 일반적인 교육 개혁이 같이 가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역적인 지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가 어떤 타협을 하고 어떤 구조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약속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주위 여성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왜 애기를 안 낳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쉽게 물어보지도 못하지만 그러더라고요. 내가 중요해요. 뭐 이렇게 가족 일단 내가 중요해요. 그리고 남편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인식 있는 한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네. 이 저출생 문제를 다 논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연구해 보신 학자로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인식을 토대로 하면은 어떤 다른 방법은 있는 건지 이런 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출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이제 에스핑 앤더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행의 계곡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여자들이 일을 하면은 애를 안 낳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1970년, 80년, 90년 그러니까 그 황금 시기를 거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을 해서 내가 살만하다고 느낄 때 아이를 낳았. 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조건, 보육 서비스 있느냐, 진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늘봄 학교 같은 초등돌봄 네, 교실 네.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잘 마련된 곳에서는 육아휴직이 잘 쓸만하냐, 그러니까 제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진짜 쓸만하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 확보된 나라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일하면서도 자아실현하면서도 아이 낳아서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체계들 구조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서 네. 자꾸 개인에게 당신의 잘못이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변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접근하는 네. 게 좋다.
이제 끝으로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출생률 또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네, 이사민 박사님께서 마무리
우리 인구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네.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확보라든지 정책의 확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고 우리가 압축적으로 바라본 시간 속에 쌓인 이런 구조적인 갈림돌이라는 문제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정부 탓을 하기보다는 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몇몇 특단의 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래 갈 문제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약속을 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들이 저는 남성과 여성 청년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남성 청년은 남성 청년대로 여성 청년은 여성 청년대로 일관 양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 세대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약속 구조적인 변화를 어떻게 끌어내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정부의 지원 정책과 우리 구조를 교육 지원을 바뀌고 주거 정책을 바뀌는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이상님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